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을 취재하던 중에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서 학자, 경찰관 등등의 이름과 함께 보내진 선물 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작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선물을 보낸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을 직접 취재 보도한 기자 스튜디오로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박태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의 박태우입니다.
네, 비 오는 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선물 리스트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일단 문건을.
예, 맞습니다. 선물 리스트.
그러면 이 선물 리스트가 재판 기록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1심이 네. 선고된 삼성 노조와의 그 재판 기록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그 노조와의 사건이 미전실 중심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네. 그 검찰 수사 기록에 미전실의 인사지원팀 문건들이 있었거든요.
인사지원팀.
네. 네. 근데 이제 에버랜드 노조가 2011년 7월에 만들어졌고 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네. 2013년 9월쯤에 생겼는데 이 때문인지 그래서 이제 2012년 설하고 2013년 추석에 지급된 선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태우 기자가 말씀하신 미전실이라는 게 이제 미래 전략실,
네, 맞습니다.
과거
예.
이제 구조본, 구조조정본부 네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 문건은 미래 전략실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 설과 2013년 추석 때의 선물 리스트?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이때?
네.
그러면 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12년 설에는 한 80여 명 되고요.
네.
그 추석에는 한 6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엔 일부는 이제 또 자기들 부하 직원들 선물한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보면 그 부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네.
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노동부, 노사정위, 뭐 노동 쪽을 연구한 학자,
네.
뭐 경총과 같은 경영계,
예.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 뭐 이런 분들이 선물을 받으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선물을 보낸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왜 선물을 줘요?
그
저는 아니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네.
이게 뭐 그 삼성 미래전략실이 해왔던 일들이 특히 예. 이제 인사지원팀이 했던 일들을 보시면
네.
뭐 이제 문건에 자세히도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예.
그 이쪽에서 뭐 복수노조를 유예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노동법들을 자기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좀 개정을 하려고 한다든가
음흠.
뭐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죠.
네.
그 이슈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뭐랄까 로비를 위한
예.
뭐 어장 관리 뭐 이런 거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속칭 어장 관리.
예, 예, 예.
아,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이 보도를 보고 주목을 했던 게 사실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떡값 검사
예, 예, 예.
이런 표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도 예. 사실은
네, 네, 네.
이제 이게 결국 어찌 본다면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예,
다만
예.
이게 이제 노조와의 사건과 연관돼서 노동 관련 인사들
네네네.
이렇게 이제 범위가 좁혀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한 거는 인사지원팀 관련된 거여서
네.
이제 아마 이제 미래전략실에 뭐 전략 1팀, 전략 2팀, 커뮤니케이션 팀 뭐 등등 여러 팀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계열사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또. 선물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뭐 선물 리스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전부가
것이고
아니죠. 예.
미래 전략실의 인사지원팀에서 작성된
예, 예, 예.
노동 관련 선물 리스트일 뿐이다.
예, 예, 예.
이렇게 일단
예.
그 한정을 하고 이야기를
네,
하는
네, 맞습니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데 리스트에 올랐다 해서 이게 선물을 다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2012년 추석. 아, 2012년 설에는 명단하고 액수, 뭐 선물 이름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요.
네.
2013년 추석에는 선물을 배송받기를 희망하는 날짜와 실제 수령인 이름까지 있어서
오,
이거는
아, 받기를 원하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전화를 보통
예, 이제 이게 한우다 보니까 아마 배송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한우 선물 세트.
예, 한우입니다.
예.
그래서 배송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이제 호텔신라에서 그 선물을 보내면서
네.
언제 받길 희망하십니까?
예.
추석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러면 이 리스트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예. 선물을 줄 대상자들한테 혹시 취재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몇 분한테는 확인을 했고요.
받았다고 하던가요?
받았 있긴 했는데 일단 오래된 일이라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받았긴 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뭐
의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니 의례적이라는 건 보통 그러면 그 전에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답변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이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없었을 때라
김영란법
예, 김영란법이 예. 없었을 때라서 그냥 예.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의례적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던가요? 혹시 취재의 대상이 됐던 그런 분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시겠죠?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다른 뭐 학자 이런 사람은 떠나서
예.
현직 공무원들이 있었다면서 노동부.
예, 지금 현직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럼 그 공무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선물을 보낸 삼성 임원은 예. 업무상으로 맞춰서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의례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으로 여겼을
뿐 아, 그게 의례적이라고 예, 대답한 게
청탁받은 사실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노조 와해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예.
지금 선물 대상자가 또 노동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러면 예.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하던 곳이잖아요.
예.
근데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삼성이 시행을 유예를 시키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삼성 미전실 문건에서 2009년에 복수노조 시행 1년 반 유예될 때 적극 활동했다라고 했던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는데,
네.
뭐 그분이 2012년에 한우를 받으셨고
한나라당 의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이 박근혜 당시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노동법 개정을 푸시를 해야 된다,
예.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에게 자문을 했던,
예.
그 교수도 이제 선물을 받으셨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에게 당시 박근혜 의원에게
예, 예, 예.
노동 관련 자문을 해줬던 학자한테
예, 예, 예.
삼성이 선물을 보냈다.
예.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누구는 65만 원짜리 보내고 누구에게는 28만 원짜리 보냈다 이렇게 나오던데
예.
이게 등급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낸 사람이 이제 뭐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뭐 상무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 보낸 사람, 그러니까
예, 보낸 사람, 예, 예. 보낸 사람의 그 지위와 받는 사람의 지위,
아.
뭐 차관급도 있고 국장급도 있고 뭐 과장급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달라서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 그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 65만 원짜리도 있고 22만 원짜리도 있고.
아 예. 그래요?
네.
예. 근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노동비서관에게도 선물이 전달이 됐는데
예.
노동비서관이 더 비싼 선물을 받았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참여정부 시절 맞습니까?
네. 예, 참여정부 시절 맞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보낸 선물 리스트라면서요.
네. 2012년에 2013년에 보낸 건데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게도 보낸 걸로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근데 비서관보다는 수석이 높은 사람인데.
저도 그분이 좀 의아했는데
예.
아마도 그 비서관께서 그 삼성과 또 깊이 있는 예. 인연이 더 있지 않았을까
예.
하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요?
네.
물론 뭐 지금 선물 자체가 문제인 거지 선물의 등급이 문제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여쭤볼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래도 이게 또 등급을 매겨가지고 삼성이 관리를 해온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나오는 강경훈 정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사장이 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선물한 분들은 특별히 묶어서 이제 자문단이라고 엮어놓은 분들이 있으세요.
자문단?
예.
리스트에 그렇게 아예 예. 적혀 있습니까?
아예 자문단 이렇게 예. 적힌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계속 뭐 깊이 있게 유지, 관계 유지를 하시면서 계속 뭐 자문 같은 걸 받으셨으니까 자문단이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 삼아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선물을 매개로 결국은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의원 사례 등을 보는 것처럼
네.
뭐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유착 관련해서 보니까 추가로 또 보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 예. 이제 다음 주에 네.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닌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노조와의 사건 관련해서 예.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예. 추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잠깐 하나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쭤본 그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문건은 2012년과 2013년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2012년과 2013년이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년째 예. 여러 해 동안 계속 이게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이 강경훈 부사장이 참여정부 시절의 노동비서관을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진술도 있거든요.
아, 이게 네. 그러니까 2012년에는 현직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직책은 달랐지만 참여정부 때 그 비서관 출신이다.
예,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저희 기자라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20일의 박태우 기자였습니다.
한 뼘 더 깊이 파는 질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오늘도 시선 집중의 중간을 장식합니다. 비컷 뉴스 시간인데요. 이정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서 저는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 홀딩스의 주식을 이스타 항공 측에 모두 헌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어떤 사건인지 대충 알겠네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네. 의원이죠. 이상직 네. 의원의 지난 19대 때 보좌관을 지냈던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경영기획 전무가 이상직 의원을 대신해서 읽었던 기자회견문 내용인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상직 의원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 희생하겠다.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을 이스타항공 측에 모두 헌납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희생하겠다. 통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제 세전북신문에는 이런 만평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만평을 올려놓겠는데요. 만평 그림을 보시면 추락하는 네. 이스타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이상직 의원이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나홀로 탈출이라는 글씨가 써여져 있습니다.
나홀로 탈출하고 희생은 정반대죠.
정반대인데 네. 왜 이런 만평이 나왔냐. 네. 두 가지가 좀 이해가 먼저 좀 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 직원들에게 5개월 동안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네.
밀린 체불임금이 240억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아니,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는 예. 설마 아니겠죠?
한 푼도 안 줬죠.
한 푼도? 예. 5개월 동안?
예.
그럼 직원들은
그래서 직원들이 거예요? 지금 알바도 뛰고요.
예.
살던 집도 내놓고 있고요.
예.
정말 극심한 생활고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둘째는 이제 어제 주식을 헌납하기로 했던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구조 때문인데요. 이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재밌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아들이 전체 지분의 66.7%를 갖고 있고 딸이 지분의 33.3%.
네.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자녀 두 사람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스타항공사의 지주사예요.
네.
현재 이스타항공 주식의 39%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우리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스타홀딩스가 회사를 설립했던 게 지난 2015년이에요. 그런데
네.
이때 이상직 의원 아들, 그러니까 대주주죠. 이 대주주의 나이가 16살입니다. 그리고 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아니, 근데 자본금 3천만 원으로 100억 끌어모았다면서요?
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100억 끌어모았는데
야, 이건 거의 신공 수준 아닙니까?
투자의 신이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야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해요. 왜냐하면 16살짜리 청소년이 창업한 지 네. 1년도 안 돼서 항공사 대주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직 의원 측에서 적법하다.
으흠.
문제가 없다.
네.
세금도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 측에서 지금 아들과 딸이 사모펀드에 이자 4%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차입한 돈이라고 하는데 그 사모펀드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데는 대답을 못합니다.
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회사에 그것도 대표가 16살인데 100억 원을 선뜻 빌려주는 사모펀드 회사 저도 정말 이름이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집 살 때도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네. 대출 받으려면 집을 담보로 맡기잖아요. 네. 그럼 100억을 그러니까 땡기는데 네. 아무도 안 냈대요?
아무도 없죠.
아, 근데 자본금 3천만
연리 4% 이자만.
이야.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기업이니까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스타홀딩스는 감사 보고서도 의견 거절입니다.
에,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회계 감사를 법인에 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법인도 우리 감사 못해 이거. 네. 라고 된 거예요.
아,
그 철저하게 돈의 흐름이 숨겨져 있어요.
나도 몰라고만 간단히 얘기를 하는. 네,
회계사도 몰라.
예, 그냥 의견 냈다고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네. 나도 몰라.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회사인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럼 네. 이게 어떻게 희생이냐 이거잖아요. 이제 네, 처음 네. 제기했던 게.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음표를 찍는 이유를 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스타홀딩스의 예. 이상직 의원 자녀들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 의혹들이 쏟아지니까 헌납하겠다. 한마디로 퉁치겠다. 이런 거 아니냐. 예. 퉁치고 탈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예. 여기에 지금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팔리게 되면 받는 돈이 540억 원인데 네. 이 중에 이스타홀딩스가 가져가는 돈이 410억 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KBS가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지금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게 옳으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스타항공 측에서 보도자를 내고 반박을 합니다. 네. 세금 내고 차입금 갖고 뭐 가진금 갖고 이것저것 다 떼면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가. 지난주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통풍 결정이 됐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헌납을 해봤자 네. 그걸 갖고 뭐가 쓰임새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게다가 이 돈으로 직원들 체불임금 240억 갚으랍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240억을 갚아요.
네.
게다가 이상직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다 헌납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팔리면 받는 돈이 54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네.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를 갖고 있고 여기에 410억 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130억 원이 남잖아요. 130억 원이 남는데 이건 다른 대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네.
여기 대주 중에 BD인터내셔널이라고 이상직 의원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도 이상직 의원이 한때 지분의 8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 다스는 누구 겁니까?처럼.
네.
BD인터내셔널과 이스타홀딩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체불임금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BD인터내셔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스타항공 측은 오늘은 이스타홀딩스 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면서 대답을 피해갔는데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정사 노조 위원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직 의원이 주식 내려놓겠다 말고 지금 뭐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상직 의원 살리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 모드가 이런 거군요. 배짜라 모드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막 아우성 치는데 뭐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시든지 이거라고 하는데 그 이거가 아무 영향가 없는
영향가도 없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획득한
그러니까요.
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타항공은 추락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상직 의원은 낙하산 메고 나홀로 탈출한다. 이런 만평이 나오는 거죠.
이건 희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홀로 탈출이다.
네.
탈출을 해도 또 BD 인터내셔널에서 또 남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
80억 이상 남는다. 이 말인데 뭐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라고 봅니다.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네. 네. 자, 이정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궁금한데요. 기상청 연결합니다. 이온 리포터. 네, 2부 마무리하고요. 8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상황이 궁금한데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